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만족하게 머무른다. 그는 결코 악의 방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와 사랑과 경배를 드림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길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1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 자연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한계를 맞게 하십니다. 사랑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등등의. 결국 그 한계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결국은 그 다음 영역까지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자연인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삶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탁월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녀들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한계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만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 인생의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다 지나간 자들에게 바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에 붙들려서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고백을 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회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필경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나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진리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한 가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면서 돌아갈 본향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점점 더 뚜렷해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소망이, 확신이. 그래서 성도는 결국 모든 것에 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족하게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배부르거나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차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내 삶이 그 무엇으로도 족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결국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한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이 아래의 문제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눈을 떠서 정말 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뭐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영적인 수요가 낮을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근심과 갈등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절대적 평안, 절대적 만족을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서 이 밑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어려움들은, 그런 일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 해도 내 영혼의 이 마음의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쫄딱 망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당신 6개월밖에 안 남았어 하는데도 병원에서 전도하고 호수 저기 산소호흡기 꽂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기뻐할 수 있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만족 그러면 당장 물질적인 걸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내 뭐 직장, 학교, 결혼, 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족하게, 그건 1차원적인 것이고요. 정말 진정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같은 삶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잘됨으로 인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빌레몬서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이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가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 소망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비결이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도움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다음 말씀,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재앙을 능가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의 접시로 넣었다지만 그는 그것을 심지어 그의 입으로조차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잠언 지금 19장 강의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18회 정도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게으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게을러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언제나 타인을 괴롭게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은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이 험난하고 궁핍한 삶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계획적이고 무기력한지를 극단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릇을 손에 넣고도 이걸 입에 올려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을 손에 놓고도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음식을 집어넣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연명하려면 기본적인 행위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다 하기 싫어도 먹는 거는 해야 살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고질적인 병이란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은 뇌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의욕이 없는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의 소중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낭비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람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재능을 가지고 샘하자고 하실 날이 올 텐데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다 가져와라. 샘하자고 하실 날이 올 터인데도 게으른 자는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무계획 속에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기도 괴로워하는 정도라면 먹어야 사는데 그 먹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라면 성도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니죠. 이 심각한 정신병 같은 수준이에요. 게으름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필연 궁핍하게 되어 있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뼈아픈 후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수만을 바라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흘린 땀방울만큼 그에게 갚아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게 학업이든 직업이든 주의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해야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느껴지기 어려운 범위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나? 확인할 길이 묘연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쉽게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가 인식하기 요원하고 그 대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높여 주고 또이 성공을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정,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당장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바로 그 유혹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잘하고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늘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일에 열심인 자가 영적인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끄러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피곤하고 분주해서 언제나 세상에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고 이는 곧 그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게 만드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도리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세상에 대한 모든 삶을 실패와 괴로움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열등함이 느껴집니다. 100이면 100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비교했을 때 믿는 자가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땐 믿는 자가 더 우월하죠. 객관적인 세상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사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항상 우리가 열등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지혜로, 저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재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약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저 금수저들이 부럽고 뭐 워낙 타고난 좋은 장점들이 많은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뭐 직장도 연봉도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한없이 우리가 초라해 보이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성도 여러분 사막에도 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나고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땡볕의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과 우리는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패배하는 자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왜 자꾸 비교를 하냐 이거죠. 믿지 않은 자와 나와. 그러므로 우리의 가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지 말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최선을 다하시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인생의 의미, 내게 주신 삶의 소중함, 그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구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경멸하는 자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 단순한 자가 신중하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는 통찰력을 알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거만한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경멸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멸하는 자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완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눈아래로 봐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를 가리킵니다. 언제나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올바르다고 여기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전혀 융화되거나 융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냉소적인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9장 23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잠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만해서 누구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때리라고 했습니다. 때리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매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매질, 매로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매질은 어리석고 거만한 자, 경멸하는 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는 그를 달래고 설득하고 아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달래고 설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왜? 거만한 자를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설득하고 그건 그를 더 거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더 거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매질이라는 겁니다. 매로 두드려 패라는 겁니다. 엄히 징계해서 그를 겸손하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릴 때 자 이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성하리라라는 원문의 의미는 슬기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리석고 단순한 자도 거만한 자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단순 무식한 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슬기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일벌백계로 때리면 지혜롭지 않는 어리석고 단순한 자도 그렇게 거만한 자가 매를 맞는 걸 보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슬기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만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자를 엄히 징계를 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슬기를 얻게 된다고 잠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 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면 이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도 슬기로워진다면 명철한 자에 대해서 그를 따갑게 견책하게 될 경우에 그가 얼마나 더 풍성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려서 무지한 자들이 슬기로워진다면 명철한 자를 주마가편이라고 그를 견책하면 그는 더 지혜로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자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다 뭐가 필요해요? 견책과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 무지한 자들에게만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철한 자에게도 책망이 필요하다. 거만한 자만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명철한 자도 교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를 견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남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일 수 있고 아주 명철하고 탁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모범적이고 심지어 더 착하기까지 합니다. 남보다 더 비범하고 탁월해서 뭐 그냥 뭘 이렇게 잘못하면 그 적당히 얼마든지 넘어가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좋은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아이도, 그런 제자도,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에게도 매가 필요하다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를 꾸짖고 책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더 큰 지식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가 더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애는 전교 1등이고요. 뭐 나무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난한 번도 우리 애한테 뭐 야단을 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생각이시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귀한 자식,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작은 잘못이라도 보게 되었을 때는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가 그러한 견책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마가편이잖아요. 달리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안 달리고 뛰기 싫어가지고 뭉개고 있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잘 달리는 말한테도 채찍을 가하라는 겁니다. 더잘 달리게.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견책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명철한 자가 견책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가 시험에 들고 반발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면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더 총명해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든 무지한 자든 명철한 자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는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책이 필요하다. 훈계와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에게는 책망하지 마라. 책망해도 못 깨닫는다. 책망 하나만 하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명철한 자에게는 책망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더 똑똑해지니까. 더 명철해질 수 있으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들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그리고 영혼들을 지도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와 권위를 구하십시오. 지혜와 권위를 구하십시오. 부모가 책망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달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훈계하는 부모에게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그 영혼들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책망과 견책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여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움과 고통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날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음을, 오직 그 도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